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 고위관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밝힌 대미 메시지에 대해 흥미로운 신호라고 한 데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잘못된 기대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오늘 부산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이 우리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이번에 천명한 대미 입장을 흥미있는 신호로 간주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는 보도를 들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조선 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김 부부장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부장은 지난 20일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대화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흥미로운 신호라면서 대화에 나설지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외국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8천만 회분의 백신 가운데 5,500만 회분에 대한 배포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공개한 백신 할당 계획표에서 전체 지원 백신의 75%는 국제 백신 협력 프로그램인 코백스를 통해 지원하고 나머지는 직접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코백스를 통해 지원되는 4,100만 회분의 백신 가운데 1,400만 회분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페루, 볼리비아 등 남미와 카리브해 국가에 제공됩니다. 또 1,600만 회분은 인도와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 지원됩니다. 미국이 직접 지원하는 백신 1,400만 회분은 콜롬비아와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 캐나다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만 백신 배포시기는 기존 일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물량 공급 문제가 아닌 물류상 장애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본국으로 돌아온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가 이번 주 다시 복귀합니다. 레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존 설리번 대사가 이번 주 모스크바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복귀 이유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러시아 정부와 채널을 열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또 미국의 이익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두 나라 간 재산차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대사를 복귀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아나톨리 안토노프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가 먼저 미국으로 복귀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양국의 외교 관계가 악화하자 안토노프 대사가 미국을 떠나 러시아로 돌아갔고 이어 설리번 대사도 4월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업체가 개발한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틱톡과 모바일 메신저 위챗이 미국 상무부 제재 목록에서 제외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9일 외국의 적으로부터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 보호를 이유로 틱톡과 위챗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폐기했으며 이에 따라 사용 금지 지재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중국 기업이 만든 8개 통신 금융기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거래 금지 행정명령도 철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중국과 연계된 소프트웨어 앱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할 것을 상무부에 지시했습니다. 또 외국 기관이 통제하는 회사들이 미국 내 정보를 취득하거나 미국 내 정부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120일 이내에 권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경기장 내에서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하시모토 세이코 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경기장 내 주류 판매 문제와 관련해 고성을 억제해 안전을 치료하는 관점과 사회 일반적인 규칙에 근거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신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에 시간 제한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 대응 조치로 가장 높은 수준인 긴급 사태를 선포했던 도쿄 등 모든 해당 지역의 음식점 등에 대해 주류 판매를 전면 금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이보다 한 단계 낮은 대책인 중점 조치로 전환하면서 오후 7시까지로 시간대를 제한해 주류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홍수는 또 올림픽 관람객 지침 초안에는 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관람객들이 단체로 경기장 통로에서 먹거나 마시는 것을 제한하는 등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2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에 대한 미국의 반응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 제재의 근거가 되는 국가 비상조치를 1년 연장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흐리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6도에서 18도, 최고는 18도에서 2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직접 외교할 기회가 오면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깊이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긍정적으로 화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e've said before that we have reached out to the DPRK. In line with our policy of openness to diplomacy.
프라이스 대변인은 21일 전화 브리핑에서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외교에 열려있는 우리의 정책에 따라 북한과 접촉했다며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접촉 시도와 전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는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입장은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인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정확하게 말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김 대표가 한국 방문 중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한 협력과 공동의 안보와 번영에 대한 보호, 공동 가치 유지, 규칙에 근거한 국제적 질서를 강화하는 데 있어 미한일 삼각공조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이 세밀하게 조율된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We've spoken to the outcome of our DPRK policy review and the policy that
그러면서 이 같은 접근법이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탐색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새 접근법은 미국이 추구하는 바를 달성하게 한다면서 이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 파병된 미군을 위한 강화된 안보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부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성김 대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Ambassador Kim, he is actively engaged in his role as
프라이스 대변인은 성김 대표가 대북 특별 대표 역할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 대사직도 수행 중이라며 김 대표의 직책과 관련해 검토하거나 발표할 변화가 없지만 김 대표는 미국을 위해 대북 정책을 위한 노력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과 얼굴을 맞대거나 직접 외교를 할 기회가 있다면 김 대표가 이를 주도하는 데 깊이 관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김정은 위원장의 당 전원회의에서의 대미 메시지에 미국 백악관이 내놓은 반응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미국 측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선을 그으면서 협상 재개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미국 백악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당 전원회의에서 밝힌 대미 메시지에 대해 흥미로운 신호라고 한 것과 관련해 잘못된 기대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22일 오후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이번에 천명한 대미 입장을 흥미있는 신호로 간주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를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어 북한 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당 전원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비난 없이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하며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제기된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대화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흥미로운 신호라면서 대화에 나설지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한 중인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1일 김 위원장의 발언에 주목한다며 조건 없이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이 같은 미국 측의 대화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김 위원장의 당 전원회의 발언에는 국가의 안전, 평화적 환경을 위한 대화와 대결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다며 이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홍 박사는 북한은 미국 측이 이런 자신들의 핵심적인 관심사를 논의할 수 있다는 보다 분명한 답을 듣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적대시 정책이란 말을 직접 사용 안 했지만 사실상 그 내용에 준하는 것을 다 대화할 수 있다라는 미국이 화답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이제 북한은 보고 있는 겁니다. 김여정의 답은 어떻든 우리가 얘기하는 건 대북 적대시 정책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대화할 용의가 있는지를 미국이 밝혀달라.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부부장의 담화가 김 위원장 대미 메시지에 대한 미국적 반응이 나온 뒤 신속하게 발표됐다며 협상 재개를 놓고 미국과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한 데 대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담화가 급하게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대응을 하지 않으면 대화의 방점을 찍어서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대화를 하겠다 얘기했는데 대화를 안 한다 아니면 침묵한다 하면은 이건 책임은 북한한테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전원회의에서 밝힌 대화와 대결 두 가지 국면에 대해서 제대로 읽어라 하면서 공을 미국한테 보낸 그런 입장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담화 발표 시점으로 미뤄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 이외에도 바이든 정부가 대북제재 행정명령 효력을 1년 더 연장한 데 대한 불만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그러나 담화가 간결하고 미국에 대한 거친 비난이 없다는 점에서 곧바로 미국과의 대결에 나서기보다는 여전히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정말로 대화문 닫고 도발로 가겠다고 하면 미국에 대한 대대적인 비난 그런 것들이 포함됐고 그리고 무언가 군사적 행동을 의미하는 경고 문구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점이 없다는 것은 북한도 지금 당장 도발을 하기보다는 대화로 가는데 현재와 같은 미국의 모습에 실망하고 미국이 보다 더 양보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한편 방한 중인 성김 대표는 22일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방식이 적절하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남북 간 의미 있는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이에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면담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금이 미국과 한국 모두의 중요한 시점이라는 데 동의한다며 우리의 대화 제안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답변해 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지금은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세의 분수령이라며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가 보다 능동적으로 기민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이 장관과의 면담 뒤 최영준 통일부 차관과 대북정책 고위급 양자협의를 갖고 북한 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주의 협력 등 지난달 미한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조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 제재의 근거가 되는 국가 비상조치를 1년 연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추구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의 안보, 외교, 경제에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조치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미 연방 상원 대표와 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관련 조치가 2021년 6월 26일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통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지문에서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분열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영내 미군, 동맹국, 교육 파트너를 위협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다른 호전적이고 불안정을 조례하며 억압적인 행위와 정책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행정명령 13466에서 선포된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조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발동한 행정명령 13465는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고 이에 의거해 미국 정부는 자산 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해왔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다섯 건의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관련 조치의 범위 등을 확대해왔습니다. 대북 국가 비상조치는 효력을 연장하려 할 경우 근거 법률인 미 국가비상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매년 6월 말 의회에 통보하고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남북관계 관련 사안들을 조율하기 위해 만들었던 미한 워킹 그룹이 출범 2년여 만에 폐지됩니다. 북한은 미한 워킹 그룹을 대미 굴종의 사례로 비난해왔지만 이번 폐지가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는 데는 제한적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21일 미한 북핵수석대표협의 때 기존 미한 워킹그룹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미한 워킹그룹이 미한 간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조율을 하는 중요한 플랫폼이었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물이 된다는 비판이 분명히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불편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한미 워킹그룹을 종료하기로 양측이 공감하에 동의하여 이렇게 공개하게 된 것이고요.
미한 워킹그룹은 2018년 11월 비핵화와 남북협력, 대북 제재 문제 등을 수시로 조율하기 위한 협의체로 출범했습니다. 남북이 그해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각종 협력 사업의 속도를 내려가면서 일각에서 불거진 미국과의 엇박자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작동되는 과정에서는 남북 간 교류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한국 여권 내 일각과 일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일례로 한국 정부가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의 대북 지원에 남북한이 합의했지만 워킹그룹에서 이를 운반할 트럭의 제재 위반 여부를 따지다 시간을 끌면서 결국 지원이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미한 양측이 워킹그룹 폐지에 합의한 배경에는 이런 문제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에선 워킹그룹 덕분에 미국과 제재 면제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다는 순기능도 강조해왔습니다. 미국은 제재를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의회 등에서 다루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이들과 개별 협의를 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 1차관은 워킹그룹이 사라졌지만 양국 간 대북정책 관련된 포괄적인 조율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1차관은 워킹그룹의 대안으로 한국 외교부 국장급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기획단장과 북핵기획단장, 그리고 카운터파트인 미국 측의 국무부 부차관부급인 대북정책특별부대표 간의 정책 대화를 제시했습니다. 최 1차관은 워킹그룹이라고 하면 제재처럼만 느껴졌기 때문에 이것을 넓혀서 포괄적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 실무정책 등을 제재와 관여를 다 포함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한 워킹그룹을 친미 4대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하며 비난했습니다. 같은 민족인 남북한 간의 문제에 자꾸 외세를 끌어들인다는 논리였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해 6월 남북연락사무소 폭발을 감행한 직후 워킹그룹을 친미사대의 올가미로 표현하며 남북관계 파탄 배경의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이처럼 남북 교류의 걸림돌로 인식됐던 워킹그룹의 폐지는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대화 재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했고 폐지를 원했기 때문에 미한 양측의 이번 합의는 북한의 대화 의지를 보이는 가시적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워킹그룹 폐지가 북한에게 주는 실질적인 의미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간 남북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워킹그룹이라는 채널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의 엄격한 대북제재 입장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김형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입니다.
북한을 대화 트랙으로 유도하기 위한 명분 차원에서는 뭐 의미가 있지만 지금 현재 북한이 이제 명분보다는 실질적인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조치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을 대화 트랙으로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함께 방한 중인 정박 대북정책특별부대표는 22일 오전 임갑수 한국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만나 워킹그룹 폐지에 따라 앞으로 두 나라가 남북협력사업 등을 어떻게 조율할지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워킹그룹을 대체하는 국장급 협의체를 꾸려 정례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하원에 북한이 지원하는 학교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북한은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악의적인 행위자라는 지적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데비 레스코 하원 의원이 지난 17일 북한 학교와의 교환학생 금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브라이언 바비, 존 루스 의원 등 공화당 의원 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법안의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레스코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법안은 북한이 지원하는 교육기관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이를 주관하는 미국 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연방지원금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북한의 지원을 받는 학교와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미국 내 대학교는 전 세계 인재들을 선발해 미국에 유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레스코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법안과 관련해 북한은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악의적인 행위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대학들이 북한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학교들과 교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법안은 미국인의 세금이 북한과 연계된 기관들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군이 다 영역 작전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군대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설계인 합동 전 영역 지휘 통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등 동맹군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방부가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 ZC2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 사업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지침을 담은 전략문서에 지난달 서명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 사업은 지금까지 땅, 하늘, 바다, 우주, 사이버로 분리해 다뤘던 전투정보 공유체계를 통합해 합동군 관점에서 하나의 유기체로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상군 또는 해군이 공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 레이더에서 감지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미사일 방어청도 미사일 유격기와 공격무기간 센서 통합을 핵심 추진 과제로 삼고 이 사업을 적성국의 미사일을 발사 전에 무력화시키는 발사 왼편 전략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육해공, 우주군, 해병대, 해안경비대뿐 아니라 미사일방어청, 전략사령부도 각각의 정보수집센서와 전술통제망을 단일화하고 다영역작전에 따른 합동군 교리개발을 진행해왔습니다. 합동전영역 지휘통제사업 추진의 일정은 대부분 기밀로 다루죠.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22 회기연도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합동전영역 지휘통제와 연계한 각군의 전술통제망 사업은 전년 대비 50% 증가했습니다. 육군의 경우 다영역 작전 역량을 모두 수렴하는 실험인 프로젝트 컨버전스에 전년 대비 15.64% 늘어난 112억 5천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또 육군 미래사령부는 올해 안에 합동군 관점의 다영역 작전 교리를 완성하고 내년에 동맹군과 연계한 첫 실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 실험은 미 합동군내 사업 제드시트와는 별도로 처음으로 동맹군과 통합성을 염두에 둔 연합합동전형역 지휘통제 CZ-C2 실험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미 해병대 중장인 데니스 크랄 합참지휘통신참모장은 21일 디펜스원 주최 화상대담에서 합동전형역 지휘통제 사업의 구체적인 일정은 적성국들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어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크랄 참모장은 올해 초 각군의 교차기능팀과 정구사령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향후 추진 원칙에 대한 합의서를 만들었고 최근 국방장관이 전반적인 전략을 반영한 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랄 참모장은 현재 국방부가 각군 간 역량 격차를 평가하는 태세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이후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인 이행계획 작성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last document that comes along in that chain I think is the most critical.
미 국방부 고위관리들은 인도태평양을 합동전형역 지휘통제 역량 도입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정보로 보고 있습니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에 지명된 폴 라케메롯 인도태평양 육군사령관은 지난 3월 향후 미사일 방어 전략은 적의 화살을 맞추는 방식에서 궁병을 겨냥하는 셈법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며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를 염두에 둔 미 국방 고위관리들의 발언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3월 상원군사위에 출석해 합동전형역 지휘통제 사업은 최우선 추진 사안이라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크랄 참모장은 지난 4일 연 기자회견에서 합동전형역 지휘통제 사업 계획에 한국군도 포함되는지 묻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다만 미 국방부가 이 사업에 한국 등 동맹과 우방군 군대를 포함시키려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군과 상호 운용하고 있는 공동 표준 규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은 한국 등 35개 나라와 상호 전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표준 규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공통 분모에서부터 합동 전형역 지휘 통제 설계 사업을 적용해 나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크랄 참모장은 또 이 사업과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전환 노력과의 연계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합동전형역 지휘통제 구조의 결과물은 미래 전쟁 수행 역량과 직결된다고 대답했습니다.
So to answer your question directly, it is the warfighting environment for which we are building the JASSM.
이에 대해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소장 선임연구원은 VOA에 합동전형역 지휘통제와 상호 운용할 수 있는 지휘통제 구조는 한국군이 책임지고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군의 합동 전형역 지휘 통제와 상호 운용할 수 있는 공동 표준 규격은 제공하겠지만 이에 따른 미래 연합사의 지휘 통제 설계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동맹군과의 합동 전형역 지휘 통제 추진은 비용 분담과 연계된 사안이라며 구축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추진 과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 보호를 촉구한 가운데 탈북 난민 상황은 여전히 최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VOA에 탈북 난민 수용에 계속 열려있다고 밝힌 가운데 대북 시민사회 단체들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탈북민 보호를 위해 중국 압박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9년부터 22년째 탈북 난민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 두리아나 선교회 천기현 목사는 현재 탈북 난민 상황이 매우 절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목사는 모든 상황이 탈북민들에게 적대적이어서 구출할 길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뭘 할 정도가 아니고 정말 절망적이죠 뭐. 일단 내가 아는 모든 선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니까 국경 뭐 중국, 북한, 동남아 전체가 다 검문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저걸 하니까 꼭 구해주고 싶은 사람도 길이 거의 없네. 네트워크 다 끊어지니까 최악인 것 같아요. 최악은 최악인 것 같고.
동남아시아 A국에서 10년 가까이 탈북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며 돕고 있는 한 기독교 선교사는 21일 BOA에 지난 1월 이후 쉼터에 들어온 탈북민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이 이동하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의 국경이 사실상 완전히 봉쇄돼 이동을 못하는 상황으로 아마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돼야 조금 풀릴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남성 17명, 여성 14명 등 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35명과 비교해 77%가 급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각국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전체 탈북민 입국자가 229명에 그쳤던 지난해에 이어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국무부에 따르면 제3국에서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민도 15개월째 전무한 상황입니다. 한국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지난해 3, 4분기와 올해 입국한 탈북민은 대부분 동남아 국가들에 입국한 뒤 코로나로 장기간 발이 묶였던 사람들과 러시아 등에 파견됐다가 탈북한 남성들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목사는 중국을 탈출해 동남아를 경유하는 전통적인 탈북 통로는 사실상 막힌 지 오래됐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나 뭐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한다든지 이거는 거의 뭐 올 수도비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빨라야 내년 봄이나 시작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은 중국 정부가 탈북에 관여하는 기독교 선교사들을 거의 다 추방한 것과 한국 내 관계자가 중국으로 돌아가 탈출을 돕기 힘든 상황,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비상사태인 동남아 국가들의 환경 등 복잡한 이유가 작용하고 있다고 탈북 지원단체들은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행 탈북민들이 가장 많이 경유하는 태국은 4월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매일 3천 명을 넘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돼 탈북민들의 입국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겁니다. 대북인권단체들과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중국을 의식해 탈북민 보호에 소극적인 것도 상황 악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세계 70개 이상의 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솔티 의장은 21일 BOA에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 23명과 민간단체 대표들이 지난달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국 내 탈북민 보호를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아직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not yet received response. There's been no development. These people are still being, these refugees are still being.
중국 내 구금 시설에 있는 기독교인과 어린이 등 적어도 탈북민 130명이 북송 위기에 처해 있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가 이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수용할 것을 요청했지만 전혀 응답이 없어 매우 실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쇼티 의장은 중국이 이들을 계속 구금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고 북한 당국은 코로나 사태로 탈북민 수용을 거부하고 있어 지금이 이들의 생명을 살릴 적기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한국 대통령들처럼 탈북민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해 중국 정부에 탈북민 보호와 개선 압박 등 미국의 목소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주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재임 시절 거의 해마다 중국을 방문해 공산당 간부들을 만나 탈북민 등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다며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을 통해 탈북 난민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를 중국 정부에 제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 was important to raise issues with the Chinese government.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 미국의 탈북 난민 수용 정책과 관련한 BOA 질문에 난민 재정착은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난민을 지원하고 인도주의적 지도력을 보여주는 여러 방법 중 하나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모든 적절한 범주에서 미국의 난민 수용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으며 해당 회계 연도의 난민 입국에 관한 대통령 결정이 정의한 대로 모든 가능한 할당에 따라 계속 미국에 재정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은 북한 문제를 포함한 우리의 외교 정책 중심에 인권을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세계 난민의 날 성명에서 난민 보호는 우리의 DNA 중 일부라며 보호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별도 성명을 통해 미국이 1980년 이후 난민 310만 명을 수용했으며 올해 62,500명 수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사망 4주기를 맞아 미국 곳곳에서는 추모의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의회에는 원비어의 이름을 딴 두 번째 법안이 발의됐고 뉴욕에서는 북한 대표부 앞 거리 이름을 원비어 길로 바꾸는 방안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계인 공화당의 영김하원 의원이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사망 4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지난 17일 하원 본회의장 연단에 섰습니다. 김 의원은 원비어 사망 4주기인 6월 19일을 이틀 앞둔 이날 원비어는 어떤 미국인도 어떤 인간도 겪어서는 안 될 일을 경험했다며 미국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r. Wambier experienced what no American or human being should ever have to go through. The United States will not back down from the whole.
원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주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의 로포트만 상원 의원은 이날 지역 신문 신시내티 인콰이어에 4년 후 우리는 오토 원비어를 위한 정의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올렸습니다. 포트만 의원은 4년 전 원비어의 죽음은 부당했다며 우리는 그의 죽음을 계속 기억하고 잔인한 북한 정권이 원비어의 죽음과 무수한 다른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트만 의원은 북한의 억압적인 정권을 제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북한 권력자들에게 감시와 검열을 통해 주민들을 억압하는 데 대한 책임을 물을 의무가 있다며 북한의 탄압 전략 중 일부는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를 주민들로부터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미 의회에선 원비어 사망 4주기를 맞아 그의 이름을 딴 두 번째 법안인 오토 원비어 북한 검열과 감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포트만 의원이 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과 함께 발의한 이 법안에는 북한 정권의 정보 검열과 감시 활동을 돕는 이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북한의 이런 억압적 정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 의회에선 원비어의 죽음을 기리는 입법 활동이 매 회기마다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지난 2019년 말 대북 제재 강화법인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 강화법을 제정했고 지난해 상원에선 원비어 사망 3주기 추모 결의가 채택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에선 주 유엔 북한 대표부 앞 거리 이름을 원비어 길로 바꾸는 방안이 원비어 사망 4주기를 맞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주 뉴욕시장이 지난 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2년 전 제기됐던 이 방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부터입니다.
No government more oppressive tha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the fact that an American lost his life there is something that we need to remember.
드블라주 시장은 이날 북한 정부보다 더 억압적인 정부는 없다며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의 가족을 위로하며 북한 주민들이 매일 겪는 억압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9년 공화당 소속의 조 보렐레시 의원은 뉴욕 맨해튼에 있는 주 유엔 북한 대표부 앞 거리 이름을 원비어길로 바꾸자는 조례안을 처음 발의했고 이 조례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원비어는 북한 여행을 마친 후 대학 졸업과 동시에 뉴욕의 맨해튼 월스트리트에 있는 금융회사에서 인턴 활동을 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원비어길 계층 방안에는 전직 국무장관과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등 전현직 정치계 인사들도 대거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특사인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은 최근 폭스뉴스에 뉴욕 유엔에서 북한은 오늘날 여전히 기억되고 있는 이 젊은 청년의 이름을 매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도 이 방송에 원비어기를 통해 미국은 잔인한 독재자들에게 응수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과 전 세계에 상기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 의원은 이 방송에 원비어의 이름을 딴 거리 이름을 통해 버지니아 대학생이던 원비어의 삶을 기리자는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비어의 이름이 새겨진 뉴욕시 거리 이름은 북한 외교관들에게 김정은 정권의 진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 송환된 직후 사망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원비어의 죽음은 이후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 인식에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억류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박형주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미국 동부 버지니아 주립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던 오토 원비어가 북한 여행길에 오른 건 2015년 12월 29일이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북한 전문 여행사가 진행한 3박 4일 일정의 새해 맞이 북한 여행 상품을 통해서였습니다. 원비어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인 북한에서 연말 연시를 보내고 2016년 1월 2일 귀국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생애 마지막이 된 여행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무려 17개월이 걸렸습니다. 2016년 1월 2일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이유로 평양 순안공항에서 북한 당국에 체포된 것입니다. 2개월 뒤인 2016년 2월 29일 원비어는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회견에서 원비어는 숙소인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정치적 선전물을 떼어냈다고 자백했습니다. 침착하게 회견문을 읽어 내려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For your forgiveness, please, I made the worst mistake of my life. 하지만 북한 정권은 원비어에게 국가전복 음모죄를 적용해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원비어가 북한 어디에서 어떻게 수감생활을 했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그의 석방을 위해 북한 측과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2017년 5월부터였습니다. 당시 조셉 윤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반관 반민 대화에서 북한 외무성 관계자를 접촉해 미국인 석방 문제를 논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6월 2일 북한 유엔 대표부는 미국 측에 원비어가 혼수 상태라고 통보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원비어가 식중독을 앓았으며 수면제를 복용한 뒤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조셉 윤 대표는 의료진과 함께 평양을 방문해 6월 13일 원비어를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송환 당시 원비어의 코에는 튜브가 꽂혀 있었고 의식적인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1년 5개월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원비어는 결국 엿새 만인 2017년 6월 19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건강하던 20대 청년이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직후 사망한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미 정부의 대북 인식과 정책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국무부는 원비어 사망 3개월 뒤인 2017년 9월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국정연설에서 원비어의 부모를 초청했고 원비어의 가족을 향해 세계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강력한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are powerful witnesses to a menace that threatens our world, and your strength truly inspires us all.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미 의회에서는 원비어의 이름을 딴 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인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 및 강화법을 채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은 원비어 부모의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프레드 원비어 씨와 신디 원비어 씨는 2018년 4월 아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 법원은 그해 12월 북한에 5억 1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북한 당국의 주장과 달리 원비어가 고문과 학대로 숨졌다는 가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프레드 원비어 씨는 지난해 VOA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겪은 비극을 긍정적인 힘으로 바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force them to engage in their criminal enterprises, which they have all over the world. That can lead to engagement.
프레드 원비어 씨와 신디 원비어 씨는 현재 다른 납북자 가족들과 연대해 북한의 불법 활동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탈북 여성 에블린 정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블린 씨의 세 번째 사연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머니의 뜻에 따라 세계 최강대국에서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미국 땅을 밟았던 에블린 정 씨. 10대 소녀였던 에블린 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어떻게든 잘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피보치 하나 없는 땅에서 에블린 씨가 미국인 학생들과 섞여 고등학교에 다니는 일은 낯설고도 매우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나고 자란, 또 태국 난민 캠프에서 도착한 난민 소녀가 느낄 어려움은 제대로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심리 상담을 저도 받고 저희 미국 부모님들도 받고, 왜냐면 이제 저는 새로운 그런 커처에서 온 사람이고 북한에서 온 사람이고 그리고 또 영어나 되게 스트러글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사고방식과 문화의 차이로 벌어진 일들은 때론 적지 않은 오해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아기들 너무 귀엽잖아요. 눈도 되게 크고 막 인형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아기들 귀엽고 막 좋아하다 보니까 뭐 볼에 뽀뽀도 하고 막 계속 무슨 장난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부모님들은 아기가 싫다고 하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상담자분한테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민망하고. 저는 미국 그런 문화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막 미국에서는 아기 볼에 뽀뽀도 잘 안 하고 그러잖아요. 어른들 병 바이러스 생길 수 있으니까.
의도치 않게 벌어지는 오해를 말로 설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영어나 되게 스트러글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네, 되게 학교 다니면서 많이 힘든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많이 옮겨 다니고, 그리고 또 그런 어린 친구들한테, 10대 친구들한테, 저도 10대였지만 그 친구들은 좀 많이 덜 성숙했어요. 그래서
지나온 시간이고 배운 것도 많아 말을 아끼고 싶지만 어린 나이로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친구들한테서도 왕따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또 영어, 한국어로 해도 힘들 판에 이제 영어로 수업 받고 이러니까 더 스트레스 받고, 새로운 언어에, 새로운 문화에 막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몇 년 걸렸었어요.
같은 반 학우들로부터 느끼는 소외감과 언어 소통이 되지 않는 어려움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러다 개인 상담을 받게 된 건데요. 미국의 공립학교가 제공하는 상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학업과 가정 등 환경적인 요인에서 얻게 되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학교와 학생, 또 가정이 협력해 학생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덴버에 있을 때 제가 심리 상담을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뭐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나눠서 이제 좀 줄여갔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든 게 어떤 거였어요? 인간관계, 언어, 환경, 가족 환경?
가장 힘든 게 거기에서 다 섞여 있었어요. 환경, 문화, 언어, 과정, 그 가정이랑, 그리고 그런 파이낸스 쪽으로도 힘들었고, 그리고 답답함, 그 모든 게 다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불안정했었던 것 같아요.
전문 상담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 당시엔 잘 몰랐지만 과정 자체도 버겁게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심리 상담은 북한에서는 심리 상담이라고 들어보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심리 상담을 하게 됨으로써 지금 당시에는 내가 그때 심리 상담을 받았을 때 진짜 좋았구나 이런 거를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제가 고등학교 북한에서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래서 내가 왜 이런 걸 해야지? 나 정신 멀쩡한데?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나 별로 이런 거안 하고 싶은데 너무 귀찮다. 학교 다니기도 전 학교 다니기도 싫어 죽겠는데 이런 데까지 계속 다녀야 돼?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있었고요. 저희 미국 부모님들도 이제 계속 거기 운전해주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도 마음 놓고 한국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덴버에는 진짜 한국분들 많이 없으신데 한국분이라서 마음이 되게 안착됐고 그리고 또 한국어로 하니까 한국어로 제가 마음이 어떤지 뭐 어떤 정도의 일들이 있는 거 편하게 다 설명해 줄 수 있어가지고 상담자님 이런 얘기를 해주셨지 상담자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지 이런 식으로 하면 나한테 좋을 거라고 했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좋은 그런 기억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환경적인 어려움과 힘든 시간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았었기에 무엇보다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억울한 마음이 많이 들었죠. 그런 고등학교도 그렇고 왜냐면 내가 왜 여기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내가 왜 한국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첫 1년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저를 원망하고 살짝 핸디캡 같은 느낌도 들고 왜냐면 영어 소통이 되게 안 되다 보니까 되게 바보 같았어요. 나는 이렇게 활발한 성격인데 왜 이렇게 나 되게 소심해지고 침울해 있고 이렇지? 막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성장통 같은 것이었는데요. 태어나 처음 내 손으로 돈을 벌어도 봤습니다.
슈퍼마켓에서 그 스캔 있잖아요. 코드 스캔하는 거. 캐시어? 네, 캐시어 좀 하다가 이제 수시, 그 한국분들 수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시하는 거 조금 도와주고 그러면서 파트타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이비시팅도 했었어요. 부모님 지인분 이렇게 소개로 베이비시팅도 조금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식료품점 계산원, 일본 식당의 주방 보조, 그리고 미국인 위탁 부모님의 소개로 아기를 돌보는 일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미국에 와서 제 스스로 돈을 벌어보는 거 처음이고 북한에서 살 때보다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이제 가족이 있으니까 그런 집 페이먼트도 안 해도 되고 하우스 페이먼트 뭐 그러고 먹는 것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자유가 없다 뿐인데 진짜 북한에서는 한 번도 아르바이트 이런 거 못 해봤는데 미국 와서 하니까 너무 진짜 상상 밖이 없고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 싶었고 가끔 저희 어머니한테 나 북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막 그러고 오빠가 막 미쳤나라고 제가 엄마한테 왕왕 울면서 북한 돌아가고 싶다고 막 그랬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가 더 행복했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린 딸의 불평을 야단치며 달래셨던 어머니 덕에 어려운 시간 그렇게라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에블린 씨는 콜로라도 덴버에서 3년을 보냈는데요. 미국에서 성인으로 인정하는 18세가 되면서 위탁 가정의 보호가 필요 없게 되자 새로운 지역에서 살아볼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남동부 조지아주로 옮겼습니다. 미국 생활 7년 가운데 1년을 조지아주에서 보내는데요. 위탁 가정으로부터 독립해 홀로 서기를 배우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20대 탈북 여성 에블린 정 씨의 사연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시사상식, 주간 프로 등으로 꾸며집니다. 오늘 시사상식 ABC에서는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밈 주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주간 프로 오늘의 이야기, 오늘은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633년 6월 22일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주장을 철회합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은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천동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열리기 1년 전 1632년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프톨레마이오스, 코페르니쿠스 두 개의 주요 우주체계에 대한 대화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지동설을 옹호하는 책이었습니다. 결국 책은 금서가 되고 1633년 갈릴레이가 종교 재판에 회부됩니다. 1633년 6월 20일 산타 마리아 소프라 미네르바 성당에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단적인 견해 지동설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지동설을 저주하고 증오할 것이라는 문서에 서명합니다. 그리고 300년 후 1965년 로마 교황 바오로 6세가 이 재판에 대해 언급한 것이 발단이 돼 재판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됐고 1992년 10월 31일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갈릴레이의 재판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가택연금형을 받고 1642년 생을 마감한 지 350년 만의 일입니다. 1969년 6월 22일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도로시 역을 맡았던 미국의 영화배우이자 가수인 주디 갈랜드가 사망합니다. 주디 갈랜드는 13살에 MGM 스튜디오와 전속 계약을 맺고 17살에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주인공 도로시 역을 맡아 아카데미 특별상을 받으며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오즈의 마법사에서 직접 부른 노래 Somewhere Over the Rainbow, 저 무지개 너머 어딘가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 배우로, 가수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지만 인생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19살에 밴드 리더 데이빗 로즈와의 첫 결혼을 시작으로 네 번의 이혼과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등에 시달리다 47살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합니다. 1997년 사후에 주디 갈랜드는 그래미 평생 공로상을 받았으며 주디 갈랜드의 생애를 영화로 만든 주디에서 배우 르네 즈웨거가 주디 갈랜드 역할로 2020년 제92회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Troubles melt like lemon drops away above the chimney tops. That's where you
find me.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책이에요.
American history, are you still studying books?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그 흑인들 있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카들이, 백인들이 어떻게 흑인을 차별했나 이런 것도.
Are you curious about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게 무척 많다고요?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부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선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American History. Enjoy listening through the radio. 미국 역사 라디오로 재미있게 즐기세요.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